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 인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대외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과거 사회주의 정치와는 다른 정치 개혁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도움 말씀을 위해서 오늘도 윤성호 방송원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정치 영역에서도 개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정치 개혁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예,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경제개혁에서는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개혁은 지지부진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나름대로 꾸준하게 정치개혁을 시도해 왔는데요. 중국 정치 노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발전한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선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나 정치단체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법륜공이라는 종교단체가 중국 내에서 활동해오고 있었는데요. 세력이 점점 커지자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종교조직이 정치조직으로 변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현재 중국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은 모두 공산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도 모두 공산당이 장악하고 통제합니다. 모든 형태의 공공조직, 이건 모두 다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기본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네, 이렇게 종교 단체까지 탄압해가면서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공산당 독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지나 또 구체적인 독재 유지 정책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중국 당국은 우선 일당 독재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법륜공 탄압 사건인데요. 법륜공은 길림성 장춘에서 시작된 단전호흡 수련조직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법륜공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 집단이다 이런 이유를 내걸고 조직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조직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조직을 탄압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당시 법륜공 수령자는 한 1억 명 정도를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7,500만에서 8,000만 정도인 공산당의 당원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전호흡을 수련하는 조직이었는데 점차 종교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자 공산당에서는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판단을 했고요. 심지어는 공산당 내부까지 수련자가 다수 생겨나자 법륜공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압의 도화선이 된 것은 법륜공의 합법화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힌 수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련자 1만 명이 북경 중남해를 둘러싸고 투쟁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치 공산당 일당 체제에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법륜공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 법륜공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법륜공의 창시자 이홍진은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이 일당 독재를 위해서 펼치는 또 하나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당원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의 수는 현재 약 8천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사상적으로 검증되고 덕망과 학식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꾸준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된 젊은 당원들은 각종 조직과 기관에 배치돼서 장래가 보장된 숨은 지도자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계각층에 배치돼서 공산당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은 이렇듯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당 내부에 대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추진해온 당 내부 개혁 어떤 것입니까?
네,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거부한다는 것, 이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당의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은 현대적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의 당원 영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 계급의 입당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론은 이른바 3개 대표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3개 대표론은 강택민의 퇴임을 앞두고 그를 모택동이나 등소평과 같은 급에 올리기 위해서 그의 사상의 핵심을 정리해 내세운 이론입니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헌에 채택된 이 이론을 근거로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기업자본가, 그리고 지식예술인, 그리고 광범위한 신흥중산층 부유층을 공산당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기업소 하이얼그룹의 장서민 회장이 16차 대회에서 민간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많은 예술인들과 심지어 운동선수들까지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공산당이 노동계급의 당이라는 기존 사회주의 이론을 사실상 정면에서 뒤집는 조치였다고 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중국이 개혁을 한 가운데서 제도 개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유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네네. 소유제도는 그 개혁 이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모든 토지는 이제 일체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권을 개인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기한을 정해놓고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시로 빌려 쓸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본질은 빌려 쓰는 것이었고요.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주택용지의 경우에는 70년,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50년, 기타 상점용지는 한 40년 정도 그렇게 빌려 쓸 수가 있는데요. 2007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원칙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유제를 크게 약화시키고 개인 소유제를 강화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사용 기한이 끝나더라도 사용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한 것이나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조치였는데요. 사회주의 체제의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국유제가 크게 약화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 빌려줬다고 해도 완전히 줬다고 뭐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예.
네. 참 그리고 보통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 선거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개혁 이건 없었습니까?
2006년 11월이었는데요. 중국 북경에서 800만 명의 인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 현, 그리고 향, 진 단위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북경시 인민대표 선거는 호금도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강택민 전 국가주석, 그리고 오방국 전국인민대표자회 상무위원장, 온가보 총리, 그리고 가경림 전국 정협주석 등 중앙의 전현직 최고위 지도자가 전원 참석해서 각각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예, 정협주석이라고 하면 정치협상회의 주석 이것을 말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선거가 직접 비밀 선거였다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는 가장 말단 행정 단위였던 촌에 촌장을 뽑을 경우에 한해서 직접 비밀 선거를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당시 북경 선거에서는 구와 현 단위까지 전면적으로 직접 비밀 선거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북경인민대표선거는 지난 2004년 헌법이 수정된 후 실시된 첫 선거였는데요. 북경의 호구 인구수는 약 1180만 명이었고 그중에 80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구와 현의 12,00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 대규모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거를 통해서 구와 현에서는 4,403명 그리고 향과 진에서 9,983명의 1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선출이 됐습니다. 호금도 주석은 투표를 마친 뒤에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의 핵심 정치 제도이고 인민이 기층 인민대중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은 중국 정치의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인민대회 대표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선거된 일꾼들은 인민에 대해 우선 봉사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임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도 이제 선거가 유명무실한 껍데기 선거가 아니고 실제로 인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실질적인 민주선거로 전환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그것을 보면 한마디로 북조선에서 지금 북조선에서도 직접 비밀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밀투표 보장이 되는 그런 선거를 이제 말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자본가를 공산당에 역임하고 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라는 구호가 유명 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노동계급의 천국을 만들자는 거론은 더 이상 이민들의 열성을 끌어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것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민들의 지지와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 사는 것이 곧 사회주의다 이런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선부론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요. 선부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확대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 뭐 이런 이론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부론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이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라는 그런 식의 어떤 지도적 지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을 했고 그 대가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중국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은 아마 과거의 중국 공산당이 주로 계급투쟁을 강조했던 그런 정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선부론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세우는 그런 구호와 전혀 뭐 다를 바가 크게 없네요.
네네.
네, 공산당 독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당과 관료의 부정부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혁개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당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당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이 문제도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모범적인 관료를 내세워서 그를 따라 배우게 함으로써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2004년 봄부터 그 이듬해까지 중국 사회는 하남성 등봉시 공안국장 임장하를 추모하는 열기로 가득했었는데요. 임장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40세 여성 공안국장이었습니다. 공안국장으로 재임한 3년 동안 그녀는 인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마치 자기 일처럼 대신 아파하고 보살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지역 인민의 어려움을 접수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면담을 하는 날에는 아침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녀와 면담하기를 기다렸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나 만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이니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인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민들은 공안 책임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고마워했고요. 그 때문에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듯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하염없이 우는 그런 인민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임장하의 장례식이 열리던 2004년 4월 17일 오전 등봉식 거리는 수만 명의 인민들이 화관과 만장을 들고 그녀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그녀의 삶을 다룬 드라마까지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는 등 그녀의 모범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고요. 사회주의 영웅을 내세우는 방법은 과거에도 사용했던 것이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당의 개혁과정에서도 여전히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겠죠.
네. 그러고 보면은 예, 예, 예.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궁정 감화의 이제 교양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것과는 좀 상반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중국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대단히 극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패 정도가 심한 관료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당이 부패와 지배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민들에게 또렷하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예. 다음 그 중국 당국의 가장 정치적 숙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60여 개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족 문제를 잘 해결해서 중국의 통일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개혁개방 이후 그렇다면 중국 당국의 민족 정책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2006년 7월이었습니다. 북경과 서장자치구의 라사를 연결하는 약 4,000km 길이의 철도가 완공이 됐습니다. 철도가 완공되자 북경에서 라사까지 48시간, 이제 이틀이면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길 주변에 펼쳐지는 장엄한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철길이 개통되면서 중국 정부가 서부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철도의 정치적 목적은 중국 중앙정부의 티벳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분석이 이제 우세합니다. 이 철길을 타고 북경의 수많은 상품이 라싸로 흘러들어가면서 라싸 지역 경제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라싸 지역의 한족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지역은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소수민족 인구 비율이 한족보다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길이 개통되면서 한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중국 당국은 과거에도 신강 자치구에도 철도를 연결해서 한족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구르족의 한족 동화 정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소수민족을 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중화민족에 동화하게 하는 정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 끝으로 향후 중국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전망 좀 해주시죠.
예, 당분간 공산당 일당 독재는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행정관료들에 대한 개혁은 지속해 나갈 것으로 또 보이고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이런 것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를 경쟁선거를 통해 뽑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중국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국제사회는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높아지면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의 체제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발전 노선은 앞으로도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내부 정치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산당의 독재는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촉결하고 또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급속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중국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